고린도후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 봅니다.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이것이 13절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기록된 말, 인용한 그 말씀인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는 시편 116편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찾아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를 먼저 이해하고 시편 116편 10절이 그 인용한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8절부터 14절까지를 봅니다. 시편 116편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전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믿는 거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도다. 내가 경겁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8절 9절이나 또는 12절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은 분명히 이 시편 기자가 이걸 기록하신 분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어떤 특별한 체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과 허락하신 어떤 복된 결말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인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8절에서 본 바와 같이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습니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고린도 후서 4장에 인용된 10절은 묘하게도 그 얘기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내가 믿는 거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도다. 내가 경겁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여기서 경겁 중에 이르기를 이라는 말은 자기가 잘 모르고 얼떨결에 이런 뜻이죠. 제대로 무엇의 그 본질이나 핵심을 다 깨우치지 못한 때에 이빠르게 무슨 말을 했다 이겁니다. 뭐라고요?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그 이거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그 주변과 살고 있는 그 환경이 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속에 있는데 모든 신앙이 좋은 백성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요 우리를 지키시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능력을 맛보았다고 얘기하는데 자기는 통 그런 것이 없더라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한테 관심이 없어 보이고 하나님이 자기한테 관심이 없는 건지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건지 안 계셔서 그런 건지 왜 나는 아무리 아우성을 쳐도 답을 안 하시는지 그래서 본인이 하도 답답해서 당한 일은 심하고 일은 해결되지 않으니까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고 얘기했다 이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하나님은 실제로 자신을 사망에서 눈물에서 넘어지면서 건지시고 하나님 정말 선하시고 성실하시고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더라 말이죠. 그래서 그 우리 8절 9절에 본 바와 같이 혹은 12절 이하에 있는 바와 같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런 고백이 나온 겁니다. 그러나 인용한 10절은 내가 믿는 거로 말하리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자신이 어땠었는가, 자기가 이런 확신이 없었을 때 어땠었는가, 내가 어떤 망발을 했었는가를 고백하는 데 있어서 내가 믿는 거로 말하리라 라는 말을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거로 말하리라 라는 건 내 옛날의 잘못을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제는 내가 거기서 벗어났기 때문에 라는 말이죠. 옛날같이 그 경겁 중에 얘기하거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입 바른 소리를 했던 자리가 아닌 이제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아는 차원에서 내가 이제 진리를 알고 말하노라. 내가 옛날에 참 무지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 뭐 이런 걸 논하는 자들을 거짓말장이라 하는데 정말이더라. 이런 뉘앙스라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바울도 그런 적이 있었죠.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쫓아다니면서 박해하고 스데반을 죽였고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까지도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해하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불렀고 그를 변화시켰고 그에게 이 복된 사명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나도 옛날엔 몰랐다. 너희가 지금 잘 모르고 그러는 거에서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한다. 그러나 너희가 잘 모르는 건 분명히 잘 모르는 거다 이거죠. 내가 분명하게 하나 확신하는 것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앞에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안다. 이건 분명히 아는 거다 이거. 옛날에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가말리엘 문하고 그런 입장에서가 아니라 예수를 만나고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것이고 하는 이 입장에서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라고 이제 15절을 14절을 얘기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말을 이런 식으로 시편 116편을 인용해서 하는 입장을 우리가 일단 이해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무슨 분명한 바울이 분명하게 하고 지나가려고 하는 부분을 확인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거짓 교사들이 자기네들을 증명하는 것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혼미케 한 것이 무엇을 근거로 한 것입니까? 이 세상의 가치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힘쓰는 것들이죠. 우리 요즘식으로 얘기하자면 무슨 세상의 학문, 세상의 능력 이런 것들이죠. 저는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말이죠. 이름을 언급할 수밖에 없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이런 자리에 김동길 교수님 같은 분 불러다가 부흥회하는 건 전 아주 질색입니다. 언젠가 한번 LA를 갔더니 한국 사람들 하는 무슨 관광 버스를 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 가이드가 테이프를 틀어줬어요. 그게 LA 영락교회에 와서 김동길 교수가 하신 부흥의 테이프였습니다. 근데 내가 믿는 거로 말하는데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그 당시 전두환 대통령 당시였는지 노태우 대통령 당시였는지 하여튼 그때 어간인데 전 대통령 야지 놓는 것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습니다. 그건 시원한 얘기고 뭐 공감이 가는 얘기지만 그건 설교는 아닙니다.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어리석은 신자들은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니니까 어리석은 신자들은 교수 아니에요. 유명한 교수. 이게 훨씬 설득력을 갖는 이유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수 이런 건 아무런 진리와 영원한 문제 어떤 근거도 증거도 뭐 표도 아니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거 참 좋아해요. 예전에 지금 베르야의 185 이쪽 대치동의 부활의 교회 하고 계시는 한만영 목사님이란 분이 제가 자란 교회 성가대 지휘자셨습니다. 근데 어느 해에 은혜를 받고 무슨 암에 걸리셨던 게 났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열렬한 신앙에 들어오면서 김기동 목사님께 갖고 귀신론을 배웠고 귀신론자가 됐어요. 근데 뭐 얼마나 뜨거운 그 신앙이 생겼는지 와서 성가대 연습을 하면 연습 30초 시키고 2시간 성경 공부 시켰어요. 근데 제 어머니도 대원이었다고요. 제가 그때 이제 신학을 막 했을 때인데 집에서 가정 예배를 보면 제가 하여튼 아들이지만 전도사니까 제가 성경 말씀을 꺼내서 이제 이렇게 풀면 저희 어머니가 야 그 아니래 그래요. 누가 아니래요? 야 우리 한 선생이 아니래. 야 그 사람이 뭘 알아요? 성가대 지휘자가 나는 전도사인데 야 그렇지 않아요. 뭐가 아니야? 그 사람 얼마나 열심히 있는데 이게 우리의 근거라 말이죠. 이런 것들.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확신에 차 있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능력으로 따지면 그 지금 한참 말썽이 되고 있는 대성교회 박모 목사님도 그 예언의 능력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그 사람이 진리와 하나님 편에 선 증거가 된다는 보장은 아닌 것입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나는 분명히 진리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다.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너희가 미혹되고 내가 가르친 것을 이상하다 그러고 너희 안에 가만히 들어온 어떤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어 있는 이유가 뭔가 살펴봐라. 저들이 과연 하나님께 붙었는가? 저들이 진리와 거룩한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는가? 너희 다시 한번 따져봐라. 너희가 미혹된 이유는 뭐냐? 저들이 믿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저들이 말하는 모든 것이 영적인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진리에 관한 것이더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또 내놓는 증거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믿는 거로 말하는 것, 영적이고 하나님 쪽에 서 있고 진리이고 성경적인 표가 뭐냐? 그러면 모든 목표가 핵심적으로 이거다 이거예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것은 우리에게 그 사도 바울이 종종 인용하는 그러니까 저 즐겨 사용하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이 그렇죠. 디모데후서 4장 1절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주권,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가 틀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총을 쏘면 그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아시다시피 총을 쏘면 앞에 그 가늠장가요 그게? 이제 그 하도 오래 군대 갔다 온 지 하도 오래돼서 그 만주에서 훈련받고 이런 게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이제 안 나요. 그러니까 눈에 갖다 댄 여기 보는 눈구멍하고 저 앞에 있는 총구 맨 위에 있는 거하고 일직선상의 연장선상의 목표가 와야 된다고요. 벌써 사격 잘하게 생겼죠. 근데 하나님을 빼놓으면 이 앞에 게 없는 것이고 앞에 가늠자가 없는 것이고 예수를 빼놓으면 여기 가늠쇠가 없는 거예요. 들여다보는 구멍이 둘을 연결시키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 저 테이프로 듣는 사람 참 불행한데 총을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총을 이렇게 놓고 내가 저 스피커를 맞출 거예요. 총 쏘면 이렇게 나갈 건데 요 끝을 요쪽 눈으로 저기하고 맞춰서 보고 쏘면 총알이 절로 가는 게 아니라 일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되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으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는 하나님에 관한 얘기는 그 하나님이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일반 개념의 신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도 도를 추구하는 거 우리도 도를 추구한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도라고요. 결국 깨우침이라고요. 우린 관념이 아닙니다. 이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격자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믿는 거로 말하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의 그 분명한 그 신분과 충성된 것과 그가 가르치는 핵심의 남다른 것, 하나님께서 맡긴 것의 분명한 표가 뭐냐 그러면 예수 하나님 이렇게 해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는 것. 결국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하나님 앞에는 예수와 함께 외에는 아무도 그 앞에 못 선다 이거예요. 이것이 모든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원칙인 것입니다. 예수 없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문제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등장할 이유가 없고 이겁니다. 그래서 신자의 정체성, 신자의 정체가 뭐냐, 신자의 그 핵심되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도 17절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잘 외우고 있는데 그 새로운 피조물은 다 누구냐면 예수를 믿는 자,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 이런 표현도 성경이 있습니다만 굳이 여기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수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 강조하는 건 뭐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 신앙의 핵심은 다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 예수를 믿는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핵심이에요. 내가 무엇을 알았는가, 내가 어떻게 선하게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변화했는가, 내가 어떤 각오를 가졌는가, 내가 어떤 열심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주께서 또한 내 안에 계시는 것이고 주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신앙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로마서 6장으로 가시죠. 우리가 로마서를 하는 동안에 구원에 관한 그 설명 속에서 이걸 이미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러면 예수의 죽음은 객관적 사실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일 뿐만 아니라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 죽음이 없으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지 못하고 죄에 대하여 죽지 못하면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질 못합니다. 그리고 죄에서 해방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 태어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부활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의 부활로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와 연합된 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주께서 죽으셨고 내가 죽어야 할 것 때문에 주께서 죽으사 너를 죽이셨고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 주께서 다시 부활하셨고 너를 영광스럽게 하게 하여 주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가셨느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고 보좌 우편에 가신 승기가 없으면 우리는 일어난 것도 없고 앞으로 약속될 것도 없는 존재인 거예요. 이 얘기를 안 하는 자, 이것에 도움이 되지 않는 딴소리 하는 자는 다 사도도 아니요 하나님의 일꾼도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설명한 이것은 에베소 2장에 그대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5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거예요. 분명하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믿는 거로 말하노라, 내가 하나님의 일꾼임으로 분명히 아는 것 있다, 이걸 모르는 자, 이걸 강조하지 않는 자, 이것 이외에 딴소리를 하는 자는 그건 사도 아니다, 하나님의 일꾼 아니다, 그는 신앙을 전하는 자 아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아니다, 너희는 그것을 구별해라 이거예요. 그게 뭐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믿는 것 이것이라 이겁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신앙생활을 가르치는 데서 대단히 어려운 그 현실을 맞이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것과 우리 현실을 사는 신자들이 요구하는 것 사이에 언제나 어떤 그 충돌이 있느냐 하면 영원한 나라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지금 현실 세계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가 하는 요구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천국 가서 받을 것 중에 극히 일부를 지금 좀 미리 주실 수는 없는가? 갑으로는 안 되는가? 지금 아픈 거 좀 낫게 하실 수는 없는가? 지금 어려운 것을 만회해 주실 수는 없는가? 세상에서 조금 더 편하게 사는 무슨 다른 방법으로 나중에 가서 살 그 금멸류관 중에 다이아몬드 하나 지금 미리 받을 수는 없는가? 이겁니다, 결국.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형통하기를 바라고 면하기를 바라는 것들은 다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완성의 모습의 훈련 단계를 거절하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는 정금같이 되지 않고 그 훈련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 과정이 있는데 우리는 완성돼야 할 그 과정을 지나야만 완성될 것 중에 일부를 이걸 통과하지 않도록 돌려달라고 하는 스스로의 모순된 요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알아들으신다? 알아듣지만 그런 얘기는 싫다? 여러분은 악당이다. 그 신앙의 어려운 점이 여기 있는 겁니다. 신앙은 결국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뭘 바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건 욥기에서도 여러분이 보는 바고 아니 뭐 여러분이 성경에서 보는 모든 위인들이 걸어간 길이고 기독교 역사상 있어 왔던 일들입니다. 우리는 시편 23편을 언제나 그 즐겨보는 위로의 시로 갖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거룩하고도 기쁜 신앙 고백으로 늘 읽을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윗이 말년에 지은 시라 이렇게 그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녹아난 그 내용들이 시편에는 보면 다윗의 시가 많고 다윗의 시 중에는 어떤 한 사건을 면하고 나서 쓴 시들이 많은데 그런 식의 시가 아닌 분명한 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을 폭넓고 깊이 경험한 그 녹아남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쓴 그 모든 표현들은 어떤 국지적인 문제 하나에 걸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 인생을 돌아보는 그 인생의 전 국면을 조감하는 시각과 깊이를 갖고 있는 것을 여러분 만납니다. 그 속에서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부족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울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실 것이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손해보지 않으며 아니 훨씬 적극적으로 우리가 복되고 거룩하고 영광된 길을 걷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충분히 알려주고 있는 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결국 이 핵심거리들을 15절에 있는 바와 같이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도를 세운 이유는 바울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울을 세워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유익케 하고 저들을 완성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얘기들을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도직을 분명히 증거함으로써 그의 가르침만이 진리인 것을 알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유익케 되는 것을 요구해서 지금 이 싸움을 하고 있지 쟤네는 나쁜 놈이고 나는 진짜다를 구별하려고 이 싸움을 걸고 있는 것은 아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런 지금 내가 어찌 보면 치사하게 저놈들은 가짜고 나는 진짜다 하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이 일을 하고 있다 이거죠. 너희를 위하여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나는 옳고 쟤는 틀렸다라는 식으로 가지 말고 어떻게 함께 가는 싸움이냐 하는 걸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 유현덕이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가 그 뭐 각색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 그 그리는 모습이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조조에 비해서 유비가 훨씬 무서운 것은 그가 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모든 백성의 신임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조조는 군림하고 힘과 능력으로 다스리고 있고 휘잡고 있다면 유비는 마음을 뺏으려고 하죠. 그래서 신야성에선가 어디서 조조 대군의 공격을 받을 때 백성을 놓고 빨리 살아나기 위해서 피난을 가야 되는데 빨리 피신을 해야 되는데 자기를 따라오는 백성들과 함께 가죠. 하루에 몇십 리를 못 갑니다. 백성들과 함께 가느라고. 그래서 거의 죽을 뻔하죠.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유비는 온 천하 백성들의 마음을 사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마음을 사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것은 그런 위기가 있을 때 백성 놓고 도망가려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같이 가려는 거죠. 죽으면 같이 죽으려는 거죠. 이 같이 가는 마음,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교회에서는 그 교회 안에서의 어떤 봉사나 교회에서 어떤 일하는 것들이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믿은 지 얼마 안 되시거나 믿어도 조금 그 이상주의적으로 믿으시는 분들 중에 이런 그 공격을 가끔 하시는 분을 만나는데 교인들이 낸 그 피땀 흘린 헌금으로 회의할 때 떡이나 사 먹고 커피나 마시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됩니다. 걱정을 허덜 마십시오. 되고도 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우리 보고 헌금하려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탁탁 돈을 긁어 모아서 껌 안 먹고 수박 안 먹고 택시 탈 거 버스 타고 버스 탈 거 걸어다녀서 있는 대로 돈을 탁탁탁탁 긁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낸 헌금이 이 교회에서 한 바퀴 돌아 나가는 동안 여러 사람이 참여케 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선 어떤 분이 헌금을 만 원을 했습니다. 선교 헌금을 이걸 좋은 선교지에 쓰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지정헌금을 만 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위원회가 모였습니다. 자, 이거 누가 지정헌금을 만 원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쓸까요? 그러니까 어떤 분 얘기가 그 만 원으로 그러면 우리가 돕는 선교사 100명을 100명이니까 100으로 나눠서 100원씩 보냅시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 이걸 100원씩 보내면 무엇에 쓰겠어, 한 사람 앞에 그냥 콱 보냅시다. 아, 그럼 누구한테 보낸단 말이요? 아, 그 가나다 순으로 기역자 들어가는 성부터 줍시다. 그런 법에서 제비 뽑읍시다. 한 사람이 나온다 그래요. 우리 밥 먹고 합시다. 이제 밥 먹고 했어요. 그래서 밥 먹는데 3만 원이 들었어요. 아직도 만 원은 어떻게 쓸지 결정을 못했어요. 그래서 3박 4일 동안 의논하다가 밥값만 30만 원 나오고 결정은 아직 안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회로 올라와요. 당회에서 얘기하다가 또 밥값 30만 원 들고 재직회로 넘어가서 밥값 60만 원 들고 또 공동회로에서 밥값 300만 원 들고 이제 드디어 100원씩 나눠주기로 했어요. 그럼 처음부터 100원씩 나누거나 아니면 까짓 넘어가 100만 원 없었던들 괜찮았을 거를 도대체 밥값을 얼마 써요? 30만 원, 30만 원, 60만 원, 120만 원. 빨리 계산해 보세요. 240만 원쯤 썼나 봐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냐면 나중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해진 그 돈을 회의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100원 했다 만 원 했다가 아니라 그게 훨씬 경영적 차원에서 신속하고 효율성 있게 한두 사람의 독단적인 그 아주 재빠른 분석으로 아 이건 그냥 누구한테 확 주는 게 낫겠다 했고 탁 주면 한 사람만 그 일에 그 뭐예요 이익을 봐요. 이 사람이 한 걸로. 그렇게 빙빙빙빙 돌아서 선교위원회 모이고 당회 모이고 재직회 모이고 공동위에 모여서 나가면 그것이 3천 명이 한 걸로 돼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방법이에요. 이런 건 우리가 굉장히 깊이 음미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예를 들수록 어려워진다고 누가 그러던데. 장례식을 이제 하러 가면 말이죠. 이런 묘한 경우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은 예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알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가족은 믿는데. 그러니까 가족은 믿어서 교회에다가 교회식으로 장례식을 해줬으면 좋겠다는데 돌아가신 선친께서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구원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확실치 않다 이거예요. 그럼 제가 묻지요. 교회를 평소에 한 번이라도 나간 적이 있습니까? 없대요. 그럼 교회 가는 일에 대해서 혹시 권면을 하거나 호의적인 발언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대요. 뭐라 그러니까. 너희는 안 나가도 애들은 보내라 그랬대요 한 번. 그러면 저는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죠. 하나님은 구원시키자 그러시는 분이지 자르자는 분이 아니잖아요. 왜 그런 식의 발상이 없어요. 우리는 같이 믿다가도 누가 좀 이상하면 저거 아닐 거야. 우리는 자르는 입장에 서는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모두가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예수를 보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또 어디 가서 그러지 마세요. 호의적인 발언 한 번이면 충분하다. 이건 구원에 무슨 증표가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이 확대해서 써보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하는 건 그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 일을 가지고 너희 안에 거짓 교사가 나왔다. 너희는 밥통들 아니냐? 뭘 하고 있었더란 말이냐? 이게 아니라고요 지금. 내가 그렇게 고생하고 내가 그렇게 총명했고 내가 그렇게 남달랐었는데 너희는 그 분별도 할 줄 모르고 김중배가 좋단 말이냐? 이게 아니라고요 지금.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가르치는 게 진짜고 저 사람들을 쫓아가면 안 되겠으니까 부덕불 이 말은 꺼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진리가 더 정확하게 되고 더 분별력이 생기고 그런 유익이 너희들한테 있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너희들과 나 모두를 유익히 하고 끝날에 하늘보좌 앞에 우리를 세우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풍성하고 충만한 가운데 설 것을 믿는다. 이렇게 이 설명을 하고 있는 대목이다 말입니다. 싸울 문제인데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요. 핵심을 가르치면서도 그런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가지신 마음에 참여한 동참한 그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다. 잊지 마시고 신자의 그 마음가짐, 그 자세, 분위기. 아까도 제가 광고할 때 얘기했죠. 저 사람은 자격이 있어 없어. 곧 떠오르는 우린 안 한다고요. 우린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우린 언제나 덕을 세우며 은혜로우며 따뜻하며 온유하며 겸손하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을 내다보는 자들이다 이겁니다. 이것이 신자된 특권이요 승리요 자랑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며 사랑과 진심과 성실함과 온유함으로 채우시나이다. 우리를 더 많이 믿게 하시고 더 많이 기다리게 하시고 무릇 모든 일에 덕을 세우며 사랑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사 우리 하나님 주를 보내신 마음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